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완전히 회심한 이후에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때 당시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실은 이제 올바른 믿음에 거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모습들, 그리고 사실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다시 이방 종교로 아니면 유대 종교로 회개하는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뭔가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이 야고보서.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에 대치돼서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풀어낸 곳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많이 인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믿음과 믿음의 삶이라는 부분들을 풀어내면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면 이제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도 그때에도 초대교회 수많은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 인도라고 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자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길들이 지지 않는 혀에 대한 실수였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뭐 다음 장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너무 쉽게 맹세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에 신실함이 없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야고보 전체 중에 다 꼬집어서 얘기해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정말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 혀의 문제.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믿음과 행함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했다고 하면 이제 3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진실로 행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쭉 풀어내는 중에 제일 첫 번째 대두되는 것이 이 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의 분위기가 그랬나 봐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위치, 그 직임이 굉장히 매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선생이 될수 있는 뭔가를 갖추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한 거죠. 정말로 영적인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 지도할 만한 뭔가를 특별히 오늘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 혀의 부분들, 올바로 말하는 부분들까지 잘 갖춘 이후에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선생 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시대에 꽤 강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벌써 한 20, 한 7, 8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 교회,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마산에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런 애를 입었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후배 한 명이 신학교를 덜커덕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보통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학교를 들어가면 참 이렇게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걔가 신학교를 지원한다는 소리 들었을 때부터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졌어요. 아니 왜 제가 왜 신학교를 가지? 가장 말 쉽게 하고 죄송합니다 성질 더럽고 앞뒤 말 맞지 않고 이런 친구인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교육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뭐 전도사님, 뭐 목사님 이런 고개 숙이고 막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부모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볼때 제가 목회자가 되면 큰일 나겠는데 싶은데 내가 덜커덕 목회자가 된다고 이제 교육자를 들어가는 거죠. 제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참 안타까웠다라고 한 것이 지금 약 30년째. 지금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바꾸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때참 많이 고생했겠다. 주변의 사람들도 고생시켰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예, 들커등 하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편지 쓸 무렵에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분위기, 선생의 어떤 직임이나 그 어떤 위치에 굉장히 매료가 돼서 준비해야 될거 전혀 준비되지 않고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부로 선생 되지 마라. 왜 그러냐? 큰 심판, 그의 상응한 심판이 있다. 그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의 상응한 심판이 있으니까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이. 여기서 실수는 그냥 단순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무의식 중에 하는 실수가 아니라 이 원어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영적인 실패를 뜻합니다. 모든 죄의 행동에 대한 얘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실패에 가까운 의도적인 이런 부분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굴레 씌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헬라적으로는 어떤 표현하고 똑같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갈 물린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마치 이렇게 온몸을 굴레 씌워가지고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할 만큼 온전하다. 그런 의미.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들, 이렇게 뛰어다니는 말 얘기합니다. 뛰어다니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왜 재갈을 물리냐? 우리에게 그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혀도, 우리 혀가 쉴 수가 없다고 한 것은 그만큼 이렇게 제어가 잘 되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먼저 포문을 엽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끄집어내죠. 하지만 생각보다 이 혀의 실수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배의 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실제로 이 혀의 영향력이 실수한다고 얘기할 때 실수가 그냥 작은 실수도 있고 큰 실수도 있는데 혀라고 하는 것이 이 혀의 실수라고 하는 것이 크다는 거죠. 왜 그러냐? 혀 자체가 영향 끼치는 것이 너무 상당하니까 그 상당한 것의 어떤 실수는 큽니다. 아이들이 자판을 이렇게 잘못 두들겨서 글자를 잘못 쓰는 실수도 있지만 저 금융하는 사람이 잘못 키보드를 눌려가지고 엄청난 돈을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유익을 남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키보드의 실수지만 어떤 건 너무 뭐 별로 가치 없는 실수지만 어떤 거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한 실수일 수 있잖아요. 혀의 실수가 혀 자체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혀의 실수는 누구나 실수하는 것이지만 엄청난 실수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구체적으로 쭉 얘기합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온몸 전체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영원히 태울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그 지금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신자들이 말 함부라는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혀의 실수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가 볼때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이 혀의 실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다.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 장이나 다다음 장에서 좀 보겠지만요. 이제 유대인들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너무 쉽게 맹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너무 쉽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세하는 것도 너무 쉽게 하고 말도 너무 쉽게 뱉었다는 거죠. 나 주님께 맹세합니다라고 맹세도 쉽게 할 정도로 말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의 신실함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과 행함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일치되지 않는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였냐면 이 혀의 실수, 말의 실수. 분명히 믿는다고 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분명히 복음이 있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 혀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계속 실수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혀의 실수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거니와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고보는 궁극적으로 이 혀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혀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실수가 생각보다 큰 실수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이 혀는 그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쭉 깔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불신자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절대로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혀는 길들일 수 없으니까 마음껏 행동해라. 결론이 그렇게 갈게 아닐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주의 성령만이 가능하고 그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가 길들여진다. 이 말이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올바른 행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혀는 자고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혀는 우리 힘으로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주의 성령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에 즉 믿는 바를 정말로 올바로 행동한다고 할 때에만이 이 혀가 길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혀가 길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행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표본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어떤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정말로 믿는다고 할때그 삶이 그 행함이 따라가야 되지 않냐를 지금 전제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지금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행함이 같이 가야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래 끄덕였지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끄집어낸 것이 이 말의 문제였어요. 혀의 문제였어요. 믿음과 믿음 인도라고 하면서 행함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뭐냐면 함부로 말을 하는 혀를 길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야고보는 지금 끄집어.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혀의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혀의 실수는 생각보다 큰 문제이고, 그 혀는 그 누구도 길들여지지 않았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너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행함으로 믿지 않는다. 올바른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 매인 바가 되어서 말조차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응답합니다. 이것으로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여러분, 찬송하고 저주가 한 곳에서 날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냥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다. 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즉 사람을 저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요 얘기. 하나님은 찬송하고 저 못된 사람은 저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내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보고. 같은 입으로, 같은 한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얘기를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실은 굉장히 유화하게 얘기합니다.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유화하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아주 강력한 실상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을 보여. 너희가 행함이 없는 모습이 많은데 너희가 모르지만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모습을 내 얘기해볼게 하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 혀 제가 물리지 않았다.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았다. 하나님께 길들이지 않았다. 올바로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증거가 네 혀가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로 찬송과 저주를 하고 늘 실수를 하고 결국 너희 몸과 모든 인생을 불사를 수밖에 없는 곳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보면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은밀하게 저는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야, 예수 믿는다는 거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 최근에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표현을 못 할 정도.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100차원, 무한차원의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예수님이 믿어졌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깨달음이 깨달을수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믿어져? 이런 것이 믿어져? 이게 너무 은혜인 거죠. 진실로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삶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다고 치고 해서는 절대로 삶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톡 까놓고 이 말씀을 좀 제끼지 말고요. 이건 내가 지킬 수 없어.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싹 내려놓고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를 보세요. 수준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고 천국 가니까 됐고 이거는 뭐 상급에 대한 차원이니까 나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언연 중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떼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내가 지킬 수 없고 이건 내가 할 수 없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고 라고 빼내는 것은 100% 사단적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100% 성취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100% 우리가 소화하려고 이것도 내가 소화하려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올바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소화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지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해. 아니 이제는 하다하다 혀까지 길들여야 돼? 예,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이게 진정한 행동을 가진, 행동을 포함한 진정한 믿음의 첫 번째라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그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예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정말로 믿고 내 삶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얻은 삶이며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삶이 맞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은 살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얘기는 우리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늘 하던 것에 대해서 변증해주거나 아니면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유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는 생각보다 큰 실수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태울 만한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원래 길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말 때문에 우리도 죽이고, 여러분 주위도 죽이고, 결국 여러분 자신도 죽입니다. 아주 야고보는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길들이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만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다. 그래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나간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 구멍에서 찬물과 단물이 날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어서. 그러면서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찬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두 가지 물이 섞여 있다. 이건 가능하지 않다. 찬송과 저주 같이 넣을 수 없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고 하면 아, 그말 또한 제갈 물리는 자로서 길들이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이 중심의 표현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말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시편 120편 2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너에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물 수풀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혀에 관한 부분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죠. 우리가 늘 혀에 실수가 있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면요. 140편 3절을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죽이는 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이는 독이다. 자문서 또 반대로 그래서 이 혀를 잘 다스릴 것에 대한 얘기를 자문서 여러 구절에서 했는데요. 자문 1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1장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자,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우자.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말을 좀 지혜롭게 하자, 온유하게 하자, 이런 표현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야고보수는 야고보 입장에서 자기가 볼때 믿는 자들의 믿음이라고 한 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믿음이 저게 아닌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삶은 전혀 따라가지 않아요. 불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지한 2,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 이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교회 상태를 보면서 드디어 펜을 쓴 겁니다. 펜을 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믿음의 변증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것,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행함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 올바른 믿음은 항상 온전한 행함을 포함한다. 올바른 행함이, 올바른 믿음 속에는 반드시 들어있다. 를, 이 1장, 2장은 어떤 이론적으로 쭉 정리를 했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함 없는 당신들의 모습을 꺼집어내고, 그래서 정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3장부터 시작해서. 근데 정말 놀랍게도 첫 번째를 꺼집어낸 게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꺼집어낸 거예요. 왜 그러냐? 실상 그때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도 결국 말로서만 믿는다고 하고 삶으로서는 전혀 신실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았고 이 말을, 이 혀를 전혀 길들이지 않은, 길들이지 않냐. 마치 짠물과 단물이 같은 곳에서 날수 있다고 생각하고 찬송과 저주가 같은 곳에서 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길들이지 않은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봐라, 그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지.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하면 네 혀부터 길들여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장, 5장에 보시면 어떤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꺼집어내는데요. 맹세하지 마라, 뭐 비방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행함 없는 믿음의 모습을 꺼집어내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한 부분들이 혀에 관한 부분, 말에 관한 부분.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지옥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불사르는.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다림받질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역의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문했던 그 CTS 기자분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교회 측인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선교비부터 줄인 거예요. 헌금이 적게 들어오니까 선교비부터 줄인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각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방출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은데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사역을 펼쳐내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우리가 자료를 줬는데 자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과연 거기서 얼마나 뽑아 쓸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자료를 많이 줬어요.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런 모델적인 교회의 소식들이 전 전국에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내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사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차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서 그냥 확장되는 사역,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자세하게 보시면 확산된 것과 동시에 각각의 복음 안에서 깊어졌습니다. 복음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다른 말로 점점 그 복음에 길들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올바로, 이게 옳습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 지금 더욱 기독교인들이 욕듣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정치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너무 말만 이렇게 대치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특히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울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조심하자. 요즘도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말이 내가 길들여질 수 없구나. 내가 길들일 수 없구나. 내 의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혀까지 길들여지도록 내가 붙잡혀야 되겠다.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말 한마디도 온전히 그분께 사로잡힌 자의 어떤 언어, 그런 말, 그런 삶, 그것이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메시지를 소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온전히 점점점 100%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5% 사로잡혔다고 하면 10%, 20%, 50%, 90%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시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들여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 성령의 역사에 점점 순종함으로 우리 입까지도 우리 혀까지도 길들여지는 그런 참된 믿는 자로 지금 남은 이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의 메시지로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으로 듣고 정말 우리 입까지, 우리 말까지, 우리 혀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린 그런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때, 모이기조차 힘든 때,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신앙을 더욱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가슴으로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 우리 혀까지, 우리 말까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바된 참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리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광명에서 예.